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약속을 신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어떤 일 이후에 라는 것인가요? 앞장인 14장의 전쟁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앞장에서 아브람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조카 롯을 구했지요. 이 승리는 밤중에 적을 기습해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패배한 적들이 복수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면 어떡하지? 아브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염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언제 하시냐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람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의 위협과 또 불안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아브람에게 방패라는 말은 특별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방패,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염려와 불안을 느낄 때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불안 요소 그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죠. 그런데 염려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상황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 나를 보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크게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며 대답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큰 상급을 주신다고요? 지금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푸념처럼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자식이 없을 경우 종을 상속자로 삼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상한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3절에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마치 하나님께 삐쳐 있는 듯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이 지연될 때 우리가 흔히 그러는 것처럼 약속에 대해 의심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뜻밖의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 불안과 염려는 더욱더 커지게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두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경우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상속자라는 말을 하며 마치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듯이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잊으시고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으니 제 종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없애시며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 하십니다. 그분은 먼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엘리에셀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게 하시죠. 청명한 밤 하늘에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는 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이 마치 쏟아질 듯 온 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는 밤하늘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본 것은 수천 년 전의 밤하늘입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상황은 변한 것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이지요. 때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 그분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시에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을 없애줄 것입니다. 혹시 염려 가운데 계신가요?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숨어 그분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고 염려는 확신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7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레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약속을 반복하시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증하는 언약식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동물을 죽여서 언약을 확증하는 것은 이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엄숙한 예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갔는데 그것은 만약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깰 때에 저 쪼개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이 언약식의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와 약속을 할 때 새끼 손가락을 걸고 엄지로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것처럼 상대방의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괜히 더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일부러 더 혼란스럽게 하고 복잡하게 일을 꾸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을 두고 무조건 믿어라고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때로는 의심과 의문이 생길 때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되어서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징계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해방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400년이 지나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수를 다 누리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400년은 이유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은 그분이 약속을 잊었거나 약속을 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지연이 약속의 취소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두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그림을 보시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다 맞아 들어가는지를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직하게 믿고 인내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마치시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연기와 불은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불타는 횃불만이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언약의 책임을 지신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보증하신 것이죠. 그분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을 두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쪼개놓은 희생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 나를 두고 보증하마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이 지연된 것처럼,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둠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의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염려의 늪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기가 불안하십니까?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당시 자신을 걸고 약속을 보증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귀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염려를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우리 주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영원히 보증한 약속입니다. 절대 깨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